해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또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든 지옥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좋은 가정에서는 우리가 힘을 얻고 그곳에서 이 축복의 통로에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이 교훈 중에 하나가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 도덕적인 무감각 이것과 또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지며 마지막 황혼을 바라보던 한 철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라. 가정을 지키라. 하며 호소하며 이런 기도문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짐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모저모로 파악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가족, nuclear family라고 불리우는 이런 가정, 부부와 미혼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공동체, 이 개념이 무너지고 지금은 혼합된 가족, blended family, 구성원의 combination은 상관없이 함께 동거하면 가족이란 철학이 이 메인스트림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와 미혼 자녀들이 아니라 그냥 남자, 남자, 여자, 여자 할것 없이 그냥 함께 살면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시대 뒤떨어진 사람으로 지적받고 반대하게 되면 학대받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강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뜸으로 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꼭이 문장을 이 말씀하셨어요. 문구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귀 있으면 다 들려야 되는데 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꼭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지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이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하면요, 참으로 때로는 목사에 대한 실망이나 목사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 들리는 말씀까지도 저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실어서 예수님의 메시지까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람은요,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싫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미우시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왜냐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기 시작하고 싫기 시작하면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듣지 않을, 안 들릴 때가 또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느냐 하면 이 사무엘이란 어린아이에게 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 불리우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요,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나이가 들어서 보지 못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긴 영적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는,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이런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안을 밝히기 위한 이 등불입니다. 이 불이 어두울 때는 켜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깜깜할 때였습니다. 아직도 새벽이 오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메신저를 세워서 메시지를 보내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듣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기를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안다, to know,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이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어는 지금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한다, 아직 체험하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그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그 체험한 적이 없으니 엘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 이 일이 반복되면서 전에 체험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체험은 과거의 체험이었어요.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는 지금 아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냥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이 차원이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종의 자세는 종의 태도는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 100%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 종의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만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계획이 맞아떨어지면 그래도 순종하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어느 또 사람이 기억나냐 하면 우리 생각나냐 하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입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지난주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청소년 코스타 집회에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참으로 헌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참으로 헌신하며 나오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음이 설레며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도 목회 길을 걷겠다고 나도 선교사로 지원하겠다고 나도 찬양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부모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듣지 못하면요 방해꾼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너 무슨 말이냐?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 부모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멘토하고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가족들 함께 가서 자녀들이 부모의 섬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멘토는요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음성, 메시지가요, 무시무시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나?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아주 못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갈아채갖고 그 고기를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고, 예배드리러 오는 여자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아들들의 그 삶을, 그 모습을 아버지인 엘리가, 제사장인 엘리가 그들을 따끔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손방망이로 치듯이 하지마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데 이것이 그의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눈감아주듯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어떠한 사람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자이언트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블레셋 군대 같은 이런 군대들이 그들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으로 어떤 기준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지 이민 와서 우리가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슬픈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요,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팔라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모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새벽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새벽 기도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장로와 권사들 되게 해주세요. 장로와 권사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러 집을 나선 부모님들이 얼마 안 있어 물에 흠뻑 젖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을 녹이지도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굉장한 임프레션을 남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며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다 아들들은 장로되고 딸들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 명은 14,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됐고 또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 김승규 장로와 14, 15대 국회의원 지내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명규 장로님 일주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족은 각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며 참으로 부모님의 신앙교육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김승규 장로는 이런 가르침대로 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검사 때에 피고인을 만날 땐 꼭 30분 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했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을 일일이 설명해 주고 구제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구속돼도 원망하는 경우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따뜻함과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나중에 나도 김 검사처럼 검사님처럼 예수 믿을래요? 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참 첫 메시지가 좀 헤비하죠.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이 앞길을 막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할 것인가 두려워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예수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참으로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또 좋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을 공급한다고 하여서 부모 책임 잘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올시다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항상 들려오도록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분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이분만 섬겨라 이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참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좀 힘든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주님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순종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